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어두움을 제거하시며 우리의 영적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한 이 말씀은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말씀밖에 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다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때로 성경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번영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5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런 조건적인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또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런 명령을 지켜행하지 못할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언약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말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요구나 혹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언약의 처벌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모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악과 금령에도 이 규정이 잘 나타나지요. 선악과 규정이 어떤 규정이 나타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위협과 협박의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신명기에 나타나는 각종 조건상에 대한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언약에도 조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조건적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될 조건이 뭐지요?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믿고 회개하지 않는데 무조건적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건성이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네 권을 썼는데 제3권에 은혜 언약에 관한 챕터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원리를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이 조건성의 요구가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발휘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시행은 이렇게 요구하는 형식, 조건적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 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취급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이런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도 책임을 묻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며 의식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범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면에서 회개하고 믿는 조건을 우리 편에서 충족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에 인간이 무엇을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요구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조건적 요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조건성의 요구를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리고 그 조건성에 충족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반율법주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상당히 자유와 그 다음에 평안을 말하면서도 실상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일단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요구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 나온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의 말씀을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이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약속을 위협하거나 약속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무조건적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존중하게 되어 있지 그거 안 지켜도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가리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럼 율법을 위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린이 주일 때, 요즘에는 어린이 주일 따로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지만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른바 언약에 대해 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몇 달에 걸쳐서 살펴봤지요? 십계명은 두 계명을 빼놓고 여덟 가지 계명은 강한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강한 금지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강한 긍정 명령으로 이해하셨죠? 그 내용이 어디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타나지요? 어느 날 율법사가 와가지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의식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긍정 명령으로 끝나는 이 신적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해요. 음악으로 말하면 도미솔, 으뜸 화음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로 왕이 전령을 통해서 왕의 포고문을 전할 때 왕의 포고문을 받아들은 전령이 그냥 말하지 않지요. 들으시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신명기 기자는 창조 하나님의 명령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실론 국가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가나안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아몬레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각종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신이 하나가 있지 않지요. 제우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등등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서열이 있죠. 그래서 신들 간에 암토가 있고 제일 위대한 신과 다른 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른 이방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열 가지 재앙들은 뭐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설명합니까? 그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보라고 심판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들은 나일강을 믿었거든요. 물신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해를 믿었습니다. 해 아시죠? 해를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노랗게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백주 대낮이 캄캄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것은 애굽의 신을 멸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해서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모세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도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데에는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그 근거와 기초가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랑의 근거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작은 가장 미력한 이스라엘 선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으로 그의 사랑이 드러났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이 때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편지도 쓰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지요? 자신의 삶의 근거와 기초요 또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자식 사랑도 뭐 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깔깔깔 웃어주고 엄마 아빠 불러주는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어떤 근거와 이유가 우리 안에 전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하면 율법 이렇게 딱 생각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아니면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말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마음과 뜻, 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본래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때로 목숨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인용하실 때는 마음과 목숨과 라고 해서 목숨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왜 목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인간 안에 영혼의 기능이 뭐지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는 이 기능을 영혼이 수행하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인간이 아니죠. 이런 면에서 영혼과 목숨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부사입니다. 부사.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부사예요. 굉장히 매우 대단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를 우리말로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로 바꾸었고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마인드는 보통 이성과 지성 이걸 의지하지 않,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트, 마음만을 가리킨 게 아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방식,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가부간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고 나면 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방탕하고 인간 본성 안에 불의와 그리고 악한 것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대개 나에게 그냥 유익이 되는,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사고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이런 이 메커니즘, 이런 우리의 사고 방식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미워하는 어떤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꼬일 때 어떻게 꼬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졸면서도 이렇게 아시죠? 실타래 이렇게 딱 감고 실을 감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일을 제가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해가서 세타나 조끼를 많이 입히셨는데 때로 그 실들을 엉켜있는 실들을 이제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실이 엉켜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엉켜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풀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냥 마음만 뜨겁고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자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목숨이 여러 개면, 그죠? 사랑의 대상도 여러 개면 목숨 하나씩 주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은 하나고 우리가 품고 싶고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고 싶은 사랑의 대상은 때로는 여러 개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물건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딱딱 썰어가지고 하나씩 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목숨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반만 주고 반은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이 하나이기에 결국에는 갈등하시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드릴 수 없고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분보다 가치 있고 그분보다 영원하고 그분보다 무한한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자는 하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때로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지만 사실 성경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잔디밭을 키우다 보면 잔디도 자라지만 잡초도 함께 자라지요. 그럴 때 잔디밭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잔디를 잘 키우는 방식입니다. 잔디를 잘 키우면 잡초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뽑아야 될 잘못된 생각들, 잡초와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어떤 내용들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다 뽑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러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에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정서보다 사랑의 정서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일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든지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 준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느냐? 6절 이하에 두 가지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신앙의 계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생을 다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무엇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뭘까요? 자녀 양육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상속시켜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를 보시면 금방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고 부모가 존중하지 않는 말씀을 자녀가 존중할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아이가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는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판단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사람이 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닮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자녀에게 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왜 가르침이 자녀에게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지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많은 인격을 가진 부모가 절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지 아니하는 한 인격의 성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인격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60, 70대, 80, 90대 된 분들도 야 어떻게 저 나이 먹도록 저런 일 가지고 저렇게 마음이 좁은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가 제일 먼저는 계명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계명 준수와 연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사실은 새기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두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간의 지능과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기억의 좌소요, 또 영혼의 좌소입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이 말씀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으라는 말씀이죠.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신 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리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주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먼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입으로는 몇 번 해도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번 아파 본 사람, 한번 뇌졸중이나 이런 것을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라도 운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잠언 기자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판이 있다면 끌로 아니면 조각칼로 새겨 넣듯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지런히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단어는 본래 뾰족하게 하다, 꿰뚫는다, 그리고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시키다, 반복하여 주입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자네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계명이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한다는 것도 왜 말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따라서 입으로만 나불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졌지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제일 먼저 물론 모든 보편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은 제일 먼저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학교와 교회에 미루지요. 그러나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은 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성경이 명한 제도도 아니에요. 18세기 때 영국의 광부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니까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썬데이 스쿨을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되어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일학교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한테 맡겨버리면 그 신앙교육은 실패하고 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상이 맞아떨어졌는지 영국 교회는 상당히 기울고 있잖아요. 오늘날 조국 교회도 예전에 주일학교 얼마나 활성화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데 주일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입니다. 심각하지요. 지금 10살 되는 아이들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4, 50년 지나면 5% 이하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가정예배 요리문답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지요, 잘. 그러면서도 자녀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요리문답만 가르치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영적인 환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다가 신앙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습니까? TV를 보다가 성경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숙한 가정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러기는 아주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입니다.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서라도 책을 봤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방학 지내봐도 아이들 책 한 권 읽는 것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부모 역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다는 그것을 핑계로 집에 와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앉아있고 TV나 보고 그러면 그 가정 분위기는 뭐 불보듯 뻔하죠. 그런 환경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그것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적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요리문답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평소에 신앙적 대화를 시작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 정보, 뭐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안에 실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뜸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가정에서 구축되어 있다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 대화가 좀 불가능하고 혹은 신앙적 대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필시 그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 것입니다. 신앙적 분위기는 외적 환경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도 바뀝니다. 부모들이 무슨 질문합니까? 부모들의 질문은 자녀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이죠. 무슨 질문합니까? 숙제해놨니? 조명을 챙겼어? 방 치웠니? 조금 더 성숙한 질문. 너 커서 뭐 될래?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촉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이미 아이들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미 부모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아,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칭찬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주일에 꼭 주일 낮밤 공예배 드리셔야 되고 가정예배 드리고 또 신앙교육도 하시고 신앙적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뭘 교훈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고 길에 행할 때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를 가르치죠. 활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라는 말을 사용했죠. 이것은 하루 생활 전체를 포괄해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도 이 신앙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뾰족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 다음에 양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보셨죠? 여기 손목에 보니까 각에다가 두루마리를 감아놓은 두루마기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죠. 그걸 머리에 띠를 띠고 붙이고 실제로 다닙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손은 개인의 행동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이마는 개인의 삶의 방향과 의도의 상징입니다. 손과 이마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붙이라고요? 문설주에다가 붙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계명과 함께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이런 방식을 따라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청교도 저작들을 몇 권 읽었는데 거기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예를 들어 시계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다음에 국자에 죄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로 옷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달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긴 술을 달아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절과 절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생의 삶이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에다가도 기록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바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성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공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장소인 이 성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집안의 분위기만 좌우해서는 안 되고 도시 전체 분위기를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써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써놓고 그 다음에 성문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마음과 행동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 말씀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했고, 잠언 7장 3절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과 손목에 매라는 말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자녀 교육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신, 만문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의 신, 만문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그 부모는 만문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놓으시면 그 결과는 쓰디 쓴 숙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놓았으니 예의상 부모를 돌아보기는 하나 실상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으니 내세를 염두에 둘 리 없고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 현세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자녀를 키워놓았으니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서 피차 어려운 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보면 대개 어떤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들이 쓸쓸하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자녀들 똑똑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다 미국 교수고요. 의사고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한국에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배워서 일용직 나가는 그런 자녀가 부모를 훨씬 더 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낫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모보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놓았으니 그 자녀는 필시 부모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 위한 최선이고 자녀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걸 빼놔버리시면 여러분들의 무수한 돈들, 무수한 재산들 자녀를 위해서 다 투자해놔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언약의 대헌장으로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만 마음과 뜻과 정성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전폭적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능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나서 참으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